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RJ 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날씨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가 쨍쨍 나는 때도 있고 비바람 돌풍이 불 때도 있는 가늠할 수 없이 스릴 넘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 과거는 해가 쨍쨍 나는 맑은 날보다 비바람 돌풍 치는 날들이었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약자로 산 자가 여자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남존 여비의 사이에서 산 여인들의 인생은 한마는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재능이 출중하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능을 펼칠 수 없었던 여자들이 많았는데 헌한설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하고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요절한 헌한설원은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도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역사채널 저번 주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에 이어서 삶의 아픔을 빛나는 시로 바꾼 여성 시인, 중국에까지 문명을 떨친 천재 시인 헌한설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설은 허초인은 잘난 것이 없어도 남자는 우대받고 아무리 재주가 빼어나도 여자는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하는 멍에와 굴레 속에서 천대받던 조선 왕조 시대에 태어나 짧고도 불행한 인생을 보낸 우리나라 대표적 천재 여성 시인입니다. 난설은의 동생 교산 허유는 소설 홍길동전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생전에는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으로 문명을 널리 떨친 사람입니다. 허규는 누나가 죽은 2년 뒤인 선조 24년 1591년에 누나의 시집인 난설원 집을 엮었는데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기 2년 전인 강해군 원령 1608년에 이를 다시 판본으로 출간하면서 그 끝에 가서 이런 발문을 달았습니다. 부인의 성은 허씨인데 스스로 난설원이라 호를 지었다. 균의 셋째 누님으로 저장랑 김성립에게 시집갔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자녀가 없다 보니 평생 지은 글이 많았지만 유언에 따라 불태워버렸다. 전하는 작품이 매우 적은데 이나마 모두 동생 균이 베껴서 적어놓은 것에서 나왔다. 그것마저 오래되면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되어 판각하여 널리 전하는 바이다. 만력 36년 1608년 4월 하순에 아우 허균 담보가 피운당에서 쓰다. 허균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필사본 난설원 집을 명나라 사신이며 문인인 주집원에게 주었습니다. 주집원이 명나라로 돌아간 뒤 난설원 집을 간행하여 중국에서도 난설원의 시가 널리 읽히고 그 이름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1711년에는 일본에서도 분다이와 지로에 의해 난설원의 시집이 간행되어 지식인청에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명나라에 조선인 역관 허순과 중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나 재주가 뛰어난 여인이 있었는데 난설원의 시집을 읽고 너무나 감동하여 자신의 이름을 난설원을 사모하다는 뜻에서 경난이라 개명한 뒤 자신이 중국에서 환생한 난설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난설원 허초희의 시집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집원도 난설원 집의 발문에서 허씨 행제의 문필은 뛰어났고 특히 난설원의 시는 속된 세상 바깥에 있는 듯 그 식구는 모두 구슬처럼 아름답다. 그 형제들은 동국의 귀중한 존재들이다 라고 찬탄했습니다. 난설원의 광안전 백옥루 상량문을 읽은 명나라의 시인 조문기도 이 시를 읽으니 마치 신선이 되어 백옥루에 올라 논의는 기분이 들었다고 절찬했습니다. 명나라 시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난설원의 가족 허씨 일가 곧 아버지 초당 허엽부터 동생 허균까지 오부녀, 사남매가 조선왕조 시대를 통틀어 어떤가는 문장 가문으로 꼽힐만 했습니다. 여자가 그를 배울 필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름조차 필요 없다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던 조선왕조 시대에 난설어는 본명과 자와 아우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참으로 비범했고 재주가 빼어난 여인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옛부터 수많은 문인을 배출하여 예향이라 자부하는 고을입니다. 강릉 시내에서 동해 쪽으로 한참 나가면 경포호 바로 아랫마을,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별미 초당 부부의 본 고향인 초당동에 이릅니다. 이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바로 난설언의 생가로 알려진 집으로서 현재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5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설 대문을 들었으면 널찍한 사랑마당이 나오고 그 안으로 들었으면 미염자형 본체 건물입니다. 본체는 두 개의 대문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나뉘는데 그 사이에 곳간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채는 겹집 형식이며 기단은 화강암을 다듬은 장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설어는 이 집에서 명종 18년, 1568년에 허역과 강릉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초인은 본명, 경번은 자, 난설어는 스스로 지은 호, 본가는 양천입니다. 난설어의 아버지 초당 허엽은 일찍이 화담 서경득과 태계 이황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소재 노수신과 복내 양사원 등과 가깝게 사귀었습니다. 경주 부윤, 대사성, 대사헌, 이조참의, 부재학 등을 지냈는데 학자, 문인, 정치가, 외교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조 8년 1575년부터 조정이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 당쟁이 시작되자 서해 유송년과 더불어 동인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허엽은 막내딸 난설언을 시집 보낸 선조 10년 1577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갔다가 임지인 안동에서 병을 얻어 사직하고 3년 뒤인 선조 13년 1580년 6월에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상주 격간에서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막내딸 난설어는 17세, 막내아들 허균은 11세였습니다. 허엽은 두번 결혼해서 아들 셋, 딸 셋을 두었습니다. 맏아들과 맏딸, 둘째 딸은 전실인 한씨 부인 소생이고 나머지 두 아들과 막내딸은 후실인 강릉 김씨 소생입니다. 맏딸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가 순절한 우성전의 부인이고 맏아들은 악록 허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곡 허봉이고 셋째 딸은 난설언 허초희, 셋째 아들이 교산 허균입니다. 맏아들 허성은 명종 4년 1549년에 출생하여 가거에 겁제하고 배설길에 오른 뒤 우성지, 대사성, 동지중추 부사, 예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내고 강해군 4년 1612년에 64세로 죽었습니다. 허성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해 전에 조선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와서 같은 동인님 부사 김성일과는 달리 일본에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사실은 유명합니다. 둘째 아들 허봉은 명종 6년 1551년에 태어나 형인 허성보다 먼저 대과에 급제하여 교리, 경기방면 순무어사, 창원부사 등을 거치며 탄탄한 배설길을 가는 듯했으나 그만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인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가 종성, 갑산 등지로 유배되어 앞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기왕사리가 풀렸지만 허봉은 산수간에 응거하여 세속 시류를 멀리하다가 선조 21년 1588년에 금강산 아래 김하에서 황달과 폐병이 겹쳐 38세의 한창 나이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허봉은 아버지와 형처럼 외교 사절로도 활약했고 문장가로도 이름을 날렸으며 천성이 자유분방하여 누이 허초희와 아우 허균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상 허난설언의 가문과 가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은 가문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들으시고 이야기 계속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명나라의 시인 조문기가 허난설원의 경하전 배공루 상야문을 읽고 마치 신선이 되어 배공루에 올라 논의는 기분이 들었다고 절찬했습니다. 그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문가 한시의 맛을 모르니 번역한 것으로 읽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산문은 난설원이 8살의 나이에 달나라 궁전인 강안전에 옥으로 배공루라는 정자를 짓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은 글입니다. 상냥문은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며 행하는 상냥의식의 글로서 허난설원은 신선 세계에 있는 상상의 궁궐인 강안전 배공루의 상냥식에 자신이 초대받았다고 하면서 이거를 지었다고 합니다. 너무 길어 다 읽을 순 없고 간략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안정 배공루 상냥문. 보배로운 보배가 하늘에 드리워지니 구름수레가 색상의 경계를 넘었으며 은빛 누각은 해에 비치니 노을 난간이 미혹된 티끌 세상에서 벗어났다. 신선의 나팔이 깃털을 움직여서 구슬기와 궁전을 짓고 푸른 이무기가 안개를 불어서 구슬나무 궁전을 지었다. 창선 장인은 옥 희장의 도수를 다하고 백해 왕자도 금 개짝의 묘방을 다 베풀었다. 이는 하늘이 지은 것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주인의 이름은 신성 명부에 오르고 벼슬도 신선 반열에 들어 있어서 태천궁에서 용을 타고 아침에 봉래산을 떠나 오른쪽에 신선 홍해를 거느렸다. 어영차 떡을 들보 동쪽에 던지노니 새벽에 봉황을 타고 요궁에 들어갔더니 날이 밝으면서 해가 부상 밑에서 솟아올라 붉은 노을 일만 오리 바다를 붉게 비추네. 어영차 떡을 들보 남쪽에 던지노니 옥룡이 아무 일 없어 연몸 물이나 마시니 은평산 꽃그늘에서 낮잠을 자다 일어나 웃으며 요일을 불러 푸른 적삼을 벗기게 하네. 은빛 창문이 노를 누르면 아래로 고말리 미미한 세계를 내려다 보시고 구슬무늬 바다에 다다르면 3000년 동안 맑고 맑은 뽕나무 밭을 웃으며 바라보소서. 손으로 새 하늘의 해와 별을 돌리시고 몸으로 구천 세계에 바람과 이슬 속에 눈이 솟아. 과연 8살의 여자아이가 지은 글 같으신지요? 아버지 허엽은 난설원의 재주를 아껴 아들들과 똑같이 공부시켰습니다. 둘째 오빠인 허봉은 허난설원의 글 짓는 재능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허봉은 좋은 글을 쓰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름난 시인인 친구 이달에게 누이와 막내 동생 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난설은 오빠 덕분에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난설은이 시집을 가고 1582년 어느 가을날 친정에서 보내온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풀어보니 좋은 붓이 한 자루, 한간에선 쉽게 구하기 어려운 명품이었습니다. 같이 따라온 편지는 낯익은 오라비의 글씨로 적힌 시한 수였습니다. 신선 나라에서 예전에 하사받은 문방 사후, 경치를 즐기는 가을 규방에 보낸다. 오동나무를 바라봄, 달빛도 그리고 등불 켜놓고 벌레나 물고기도 그리겠지. 친정 둘째 오라비 허봉의 시였습니다. 12살이나 차이 나는 오빠였지만 다정하고 너그러웠으며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주었고 기대해 주었던 오라비였습니다. 이에 봄에도 오라비는 이렇게 사람을 시켜 두부의 시집을 보내왔고 시집 뒤에 오라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길에 얻어서 책 상자에 보물처럼 간직했던 시집이란 사연과 함께 이제 너에게 주니 두보의 소리가 내 누이 손에서 다시 나오길 바란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누이가 두보 못지않은 시인이 되리라고 한껏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라비의 경계 밑에 깔린 말하지 않는 연민이 느껴져 난스러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너구른 오라비와 누이의 재능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똑똑한 아우 사이에서 아무 끄리낌도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19살 시집 온지몇 해, 남편 김성니과의 사이도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찬탄하고 격려했던 그녀의 재능은 결혼 생활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시집에서 섬처럼 고독한 그녀에게 허봉은 짐짓 모른 척 두부가 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에의 재능을 감당하기엔 매부의 그릇이 너무 작음을 허봉도 그때쯤은 알았을 것입니다. 대사원을 지낸 아버지 허역과 이조 판서를 지낸 맏오라비 허성, 당대의 촉망받는 제사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자신과 막내 허균, 문학적 명성이 세상에 뜨르르 하던 허시집 3남매, 문불로나 문학적 명성으로나 당대의 최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사랑받는 외동딸답게 한껏 골라서 보낸 시집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명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난설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부심 강한 시인으로 키운 것이 잘못이었는지 모릅니다. 재능을 누르고 자부심을 꺾어서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키웠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여자로 태어나 김성립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 한이라는 난설현의 말대로 16세기 조선의 여자로 태어나 평범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살기에는 그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누이에게 두부가 되라고 격려했던 허봉의 태도는 조금 아니 적잖이 의외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시를 짓는 것은 창기나 하는 짓이라고 교육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문학 활동에 완전히 폐쇄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부부가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비평을 하기도 하며 살았던 송득봉과 그녀의 남편 유희춘이 있었고, 다방면에 걸친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여성, 남편에게 자신이 죽은 후라도 재취하지 말라고 조목조목 논쟁하여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었던 신사임당이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이 옥봉은 선녀로 태어나 소실로 살아야 했지만 남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책을 구해주며 그녀의 시적 재능을 격려했고, 딸이 원하는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사위가 될 남자와 그의 장인을 찾아다녔습니다. 허균의 주변에는 규원가의 작가로 알려진 소실 무옥이 있었고, 기녀인 임해창과 평생을 시벗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했어도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남자의 그늘 밑에 살아야 하는 여자의 운명으로 인해 난설어는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뭐가 다르다는 거지? 내가 글을 읽으면 여자가 무슨 글이냐고 다들 야단이니. 아, 난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허난설원의 가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노래 한곡 들으시고 한스럽고 불행했던 허난설원의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알지오 역사 채널, 오늘은 허난설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역사 채널은 알지오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난설에게는 세 가지 한이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세 가지 한이 있다. 첫째,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왜 좁은 조선 땅에 태어났는가? 둘째, 조선 땅에서도 하필이면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셋째, 여자이면서도 왜 김성니까 결혼했는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다 사랑을 못 받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일찍이 여인 난설은에게 불행은 끊이지 않았으니 친정 식구들이 차례로 죽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던 친정 아버지 허엽이 서울로 올라오다가 상주의 객관에서 갑자기 세상을 뜨더니 어머니마저 동생 허균과 전라도 지방을 여행하다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 허봉은 당파 싸움에 휘말려 함경도 갑산 땅으로 기양을 떠났습니다. 기왕을 떠나게 되었다는 오빠의 소식을 듣고 난설은 오빠를 기리는 시를 썼습니다. 머나먼 값싼 땅으로 기왕을 떠나는 나그네여, 환경도 길 가느라 마음이 바쁘겠구나. 쫓겨가는 신하야 가히 갔겠지만 쫓아내는 임금은 어디 초나라 해왕 같겠는가. 가을 언덕에는 강물이 잔잔하고 고개 위 구름은 저녁 노을에 물드는데 서릿바람에 기러기 울어 예니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하겠구나. 허난설은 한나라 문제 때의 학자인 가희를 오빠와 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능력을 알고 높은 벼슬을 주려 했으나 조정 대신들이 반대해 지방으로 자천되고 말았습니다. 실에 빠진 가희는 결국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허봉은 가희와 비슷한 신세가 되어 기양이 풀린 뒤 건강이 나빠져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거듭되는 불행에 허난설은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눈물뿐이었습니다. 허난설은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문학이었습니다. 시를 쓰는 순간만은 괴로운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후원의 별당을 짓고 시를 쓰며 혼자 지냈는데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큰 장롱에 원고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시집에서 소외된 난설은 별당에서 화관을 쓰고 시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아우 허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별당이라는 거녀만의 공간에서 여도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꾸민 그녀만의 별세계는 시집 후원의 별당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류년 봄, 나는 상을 당해 외삼촌 댁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에 바다 위에 산에 올라갔는데 산은 온통 구슬과 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러 봉우리들은 모두 흰 구슬로 쌓아 올려져 있었는데 푸르고 밝게 빛나서 눈이 부셔 쳐다볼 수가 없었다. 무지개 구름이 거위에 어리자 오색이 찬란해졌다. 구슬 같은 샘물 몇 줄기가 베랑의 바위 틈으로 쏟아지며 부딪혀 옥 굴리는 소리를 냈다. 어떤 여자 둘이 나이는 20살쯤 되었겠는데 기막히게 아름다웠다. 하나는 붉은 노을 옷을, 다른 하나는 푸른 무지개 옷을 입고 손에는 모두 금색 조롱박을 들고 있었다. 사뿐사뿐 걸어오더니 나에게 인사를 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이름을 알수 없는 기이한 꽃들과 풀이 비단처럼 나 있었다. 드디어 정상에 오르니 동남쪽으로 큰 바다가 하늘에 맞다 온통 푸르렀다. 붉은 해가 솟아오르니 파도로 말쑥하게 목욕시켜 놓은 듯했다. 정상에는 맑고 깊은 연못이 있었다. 잎이 커다란 푸른 연꽃이 있었는데 설이 맞아 반쯤 시들어 있었다. 온갖 화려한 이미지로 눈부시게 치장된 이 꿈속 신선 세계의 주인은 그녀였던 것입니다. 섬처럼 고독했던 시집의 별당에서 난설은의 혼은 수직으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광산산은 그녀가 마음속에 차린 또 하나의 별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인으로 이 신선 세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정상에 핀 신비한 푸른 연꽃은 설이 맞아 반쯤 시들어 있어서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선이나 성경 등을 묘사해서 작자의 감정과 사상을 담은 유선시는 난설은의 시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녀는 유선시에서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 그녀만의 꿈을 차리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에 태어난 것도, 여성인 것도, 김성립의 아내인 것도 그녀의 유선시 안에서는 다 상관없었습니다. 화려하고 행복한 해방의 공간이며 즐거운 놀이의 공간이었습니다. 쓸쓸한 현실과는 달리 그녀의 영혼과 정신세계는 발랄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학자는 난설은의 문학이 천상계와 선인계로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자유로운 천상세계를 질곡의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강렬하게 타오른 욕망이었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여성보다는 어엿한 인간적 삶을 추구했기에 난설어는 좌절했고 결국 시를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토록 굿을 놓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뼈대 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천재에 가까운 재능을 지녀 가족들의 귀여움과 기대를 한껏 받으며 자라온 허난설언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그 재주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자식들마저 어린 나이로 다 죽고 친정 식구들도 줄줄이 죽는 등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허난설언.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절로 느껴진다. 하지만 어쩌면 불행한 결혼 생활은 그녀의 천재성을 더욱 예리하게 갈아 만드는 요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지은 그의 시들은 오늘날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젖어들고 파란 난새는 채색 난새와 어울렸구나. 아름다운 연꽃 27송이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하여라. 1589년 선조 22년 3월 19일 허난설언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연꽃을 보니 서리 맞아 붉어 붉게 되었구나. 오늘이 바로 내가 떠나는 날이다. 내가 죽으면 그동안 써놓은 모든 시를 불태워 버려라. 그래서 나처럼 시를 써다 불행해진 여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라. 그녀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더라면 허난설언의 인생은 많이 달랐겠지요. 그녀의 불행은 15살에 한살 많은 김성립에게 시집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불행했으니 그녀의 남편 역시 불행했겠지요. 허난설언이 시집간 집안은 5대나 잇따라 가거에 급제한 명문이었지만 남편 김성립은 재주가 한참 떨어지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김성립에 대한 난설언의 실망감이 컸음은 허균의 표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매부 김성립에게 경전, 역사를 읽도록 하면 제대로 해도 놀리지 못한다. 그러나 과문은 아주 요점을 맞추어서 논 책이 여러 번 높은 등수에 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가거에 급제한 것은 난설언이 죽은 해였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학식과 인품은 물론 생김새도 볼품없었다고 하니 불과 7살에 시를 짓고 여신동 소리를 들은 재주와 용모 빼어난 재원인 허난설언의 배필감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위인이었던 셈입니다. 허난설언은 다정다감하고 꽃 많은 천재 시인답게 신선세계를 동경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 총명하고 늠름한 자신만의 님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장간리에 오래 살아서 장간리 길을 오가곤 했죠. 내가 더 예쁜가? 이 꽃이 더 예쁜가? 꽃가지를 꺾어들고 님께 묻기도 했죠. 이 시는 중국의 악부라는 민요체 시가 중에 장간리에 사는 남녀의 연정을 다룬 장간회의라는 시의 제목과 소재를 빌어 지은 것이었습니다. 또 채룡곡이라는 시를 통해서도 아직 만나지 못한 미지의 남군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해맑은 가을 호수, 옥처럼 새파란데, 연꽃 우거진 속에다 목난배를 메었네. 물 건너 님을 만나 연꽃 따서 던지고는 행여나 누가 봤을까 한나절이나 부끄러웠네. 하지만 잘생기고 씩씩한 님에 대한 기대는 신혼 초부터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비록 작은 오라비 허봉이 소개해준 남자였지만 너무나 난설언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신동 소리를 듣던 잘난 아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을까요? 김성립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마다 열등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혼 초부터 가거 공부를 핑계 삼아 새색시는 버려둔 채 밖으로만 놔돌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글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방에서 술 마시고 계집질을 한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난스러는 이런 시를 지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비는 처마 비스듬히 짝지어 날고 지는 꽃은 어지럽게 비단 옷 위를 서치는구나. 규방에서 홀로 기다리는 마음 사뭇 아프기만 한데 봄풀은 푸르러도 강남가시님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네. 허난설어는 남편이 못났다고 해서 남편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교양 없는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기보다 재주가 모자란 남편이지만 딱하게 여겨 도와준 일화도 있습니다. 남편의 친구 가운데 송도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으로 찾아와 김성립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놀려 먹었습니다. 멍성립이, 덕성립이, 김성립이 있느냐? 그럴 때마다 주변머리 없는 남편은 말대꾸도 제대로 못한 채 뒤통수만 긁으며 쫓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난설언이 요다음에 찾아와 또다시 그렇게 부르면 이러이러하게 응수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마침내 송도남이 다시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놀려대자 김성립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대꾸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 귀뚜라미, 맨들아미, 송도남이 왔느냐? 그러자 송도남은 한바탕 웃어대더니 자네 재주 같지는 않고 분명히 부인에게 한수 배운 모양이로군 했습니다. 또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성립이 글방에서 글벗들과 가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짓궂은 친구가 김성립이 또 기생방에서 놀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난설언이 이를 듣고 안주와 술을 마련해 글방으로 보내면서 이런 시를 적어 함께 보냈습니다. 남궁께서 이러듯 다른 마음 없으신데 더불어 공부하는 어떤 사람이 이간질을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김성립이 고맙게 생각할 턱이 없었습니다. 부인 때문에 체면이 더욱 구겨졌다고 생각한 김성립은 난설언을 더욱 어렵게 여기며 멀리했고, 이런 부부 사이를 본 시어머니의 기분 또한 좋은 턱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은 언제 가구에 급제할지 기약이 없는데, 며느리는 제 딴에는 집안을 깔끔하고 부지런히 한다고는 했지만, 늘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시를 짓고 있으니 무엇 하나 눈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래저래 난설언의 시집살이는 나날과 다달이 흐를수록 더욱 고달프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의 남편 김성립 역시 불행하게 인생을 매듭짓습니다. 김성립은 난설언이 죽은 해에 가구의 급제에 배설길에 올랐으나 3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당시 배설은 정구품 홍무관 저작이었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해 의복을 넣고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난설언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중부 고속도로가 그 앞으로 뻗어간 안동 김씨 묘역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쪽에는 남편이었던 김성립과 그의 후실 남양 홍씨의 묘가 있습니다. 김성립은 난설언이 죽은 뒤 홍씨와 재혼했는데 둘 사이에서도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여 후사를 이었다고 합니다. 난설언의 묘 오른쪽에는 난설언의 시비가 있고 왼쪽에는 증정부인 양천 허시지묘라고 새겨진 묘비가 그 아래쪽에는 먼저 죽은 아들과 딸의 양무덤이 엄마 앞에서 재롱뜨는 아이들처럼 정겹게 누워있어 난설언의 슬픈 일생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서글픔에 적게 합니다. 오늘 역사 채널은 16세기 조선시대 천재 여성 시인인 허난설언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인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온 기대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녀였지만 결혼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기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생 허균은 이에 대해 아, 살아서는 부부 금슬이 좋지 못했고, 죽어서는 제사를 받들 자식이 없으니, 옥이 깨진 원통함이 한이 없다며 애통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이의 요절에 대한 애통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어질고 문장이 있었으나, 그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두 아이를 잃었으므로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언제나 누님을 생각하면 가슴 아픔을 어쩔 수 없었다. 힘든 시집 생활이었지만 그녀가 글을 짓는데 오히려 자극이 되었으며 정계의 혼란 속에서 가문이 풍비박산되면서 난설은도 봄날 꽃잎처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닭이면 닭을 따르고 남편이 개면 개를 따르라던 봉건적 조선 사회에서 자유로운 지성으로 인본주의를 갈구하며 이상행을 찾아서 끝없이 시심을 갈고 닦은 그는 분명 시대를 앞서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난설은이 죽으면서 그의 꿈은 현실화되었으니 동양 삼국의 최고 여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의 시집 난설은 집은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것은 출중한 평론가며 시인인 동생 허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27살로 짧게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혼과 정신, 마음은 남아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 허난설은의 인생과 그의 문학 세계를 나타내기에 너무나 부족한 감이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주신 재능이 다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타고난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재능을 노력하여 키우는 것도 좋지만 타고난 것이 있다면 그 편이 더 좋습니다. 그 재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어도 알아주지 않고 펼칠 수도 없는 시대에서 산 흔한스런 같은 인물들을 생각하며 재능이 없다 탓하지 말고 재능을 못 알아준다 시대를 탓하지 않는 RJ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